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이제 2년이 안 됐는데 며칠 전에 나온 경제지표 여러분들 아시죠?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 그럽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 경제가 잘하진 못하고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다. 5개 분기만에 또 역성장했다. 여러분 이거 성장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신문기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게 역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 전기 대비로 수출이 마이너스 2.6%, 수입이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다. 설비 투자는 무려 마이너스 10.8%.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 투자 마이너스 0.1%. 그래서 설비 투자는 지난해 1.6%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또 감소했다. 건설 투자 역시 지난해 4.0% 줄고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4% 이제 더 줄었다. 그래서 설비 투자는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보통 IMF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 그때 마이너스 24.8%였는데 그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1%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1%를 얘기를 하느냐. 1%가 뭐냐. 예,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이거를 영어로는 GDP라고 얘기하는데, 그 GDP가 2018년 건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고, 2017년에, 미국 달러로 얘기하면 1조 5천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을 해낸 거예요. 이게 1조, 무슨 달러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600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최대한도 지금 뽑아서 그래서 생산해 놓은 게 1600조예요. 그러니까 1600조의 1%면은 그럼 16조. 아시죠? 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할 때 그 수많은 물자가 들어가 거기 한 게 그 22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22조. 근데 그게 이제 16조 이렇게 해서 이제 까먹기 시작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고용의 감소가 생길 거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대다수 학자들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0.3 갔다 이렇게 쭉 다시 성장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도 다 같이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으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야. 딴 나라도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다수 국가들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 나왔죠. 미국은 지난해 4분기 3.2% 성장을 했어요.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 3% 이상 이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1600조면은 미국은 아마 10배 뭐 20배 더 많을 텐데 그거에 3%씩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3.2% 미국이 성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이 선진국에서. 이미 모든 게 다 성장을 해서 그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은 3.2%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치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근데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측치를 지금 넘어서서 말 그대로 호황의 호황, 낙관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4%까지 경제 성장했다 조금 떨어졌다가 좀 비관론 갔다가 지금 다시 3.2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가졌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죠?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세뇌된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파퓰리즘 정책을 사용해서 요새 사람들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이런 사람처럼 국민을 이렇게 속여갖고 그냥 돈으로 사육하는 그런 짐승 정도로 해서 그냥 돈이나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속이면은 국민이 다 거기 빠져넘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넘어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르친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오해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성경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제 말이 아닙니다. 사전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체제가 사회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개인의 자유를 줬는데 이 전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유 재산은 인정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사유 재산 제도 아예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공유재산제도 실현으로 빈부의 격차 아니면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파퓰리즘, 인기영합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요람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따른 정치경제 상식 첫 번째 해서 달란트 비유와 하나님의 자유시장경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좌승희 박사님 이제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가 왜 성공했는가 이걸 이제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그 달란트 비유를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모든 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5장 들어가면서부터 세상 맨 끝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맨 끝에 천년 왕국 전에 이 왕이 이 땅에 와서 염소, 그 다음에 양 이런 걸 이제 나누는 양과 염소 비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재림 때의 일을 다루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상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죄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왜 이런 일이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맨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끝은 목숨 다할 때까지가 아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래서 여기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은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라 그런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기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2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마지막 이제 환란기 그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여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건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런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와서 그래서 이 환란기를 거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휴고가 돼서 없습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게 초점인 겁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나눠주냐? 15절 가서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와서 자, 회계보고 하라고 해서 세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되죠.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서 2개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4개를 갖고 오는 그런 내용이 16절, 1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5, 2 다시 벌어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 주었던 그 종이나 아니면 2달란트 주었던 그 종이나 동일하게 칭찬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1절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고 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워낙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있는 데 가서 보면 수건에 싸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하고 1달란트 그냥 갖고 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책망을 하죠. 26절 27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한 달란트 그거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그 사람에게 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0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거 보지 않고 그냥 사회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람에게 맡깁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맡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차별적으로 나눠줍니다. 뭐에 따라 나눠줘요?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나눠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어느 면에서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차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셔야 돼요. 차이지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차이, 차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많이 받은 자든 적게 받은 자든 자기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니까 보상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기회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꾸중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불만해요?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해서 얼마를 벌어와요. 2달란트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으로 2달란트를 벌어오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많은 걸 준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세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뭐 주인이 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말 그대로 주인을 그 앞에 두고는 주인에게 그냥 면전에서 모욕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주변에는 사회 원망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싸서 감추어 뒀어요.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주인에게 와서 내가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이렇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자라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회개보고 할 때 한 사람 지금 10개 있고 한 사람 4개 있고 자기는 하나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15개 있으니까 5개 5개, 5개 이렇게 딱 나눠줄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 그게 아닌 거예요. 10개 있는 사람 그대로 10개 그대로 4개 있는 사람 그대로 하더니 한 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그 사람 그 한 개마저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 그래요.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이걸 신상필벌이라 그랬어요. 신상필벌은 상을 줄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기업이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인생 성공, 기업 성공, 나라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장 잘하는 자에게 주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면 세상 발전하지 않아요. 인생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업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약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장애인도 있어요. 이런 거 전혀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 그렇죠?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들 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가 된 사람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도우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 타고날 때 어떤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개 달란트 가진 사람, 4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약자들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천하는 국가 발전합니다. 이것처럼 실천하는 개인 발전해요. 이것처럼 실천하는 기업은 반드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뭐냐? 신상 필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잘하는 사람을 계속 잘하도록 도와주고 못한 사람 건 빼앗아다가 잘한 사람에게 주어서 도태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도 심지어 하시는데 사람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15개 나온 거를 5개씩 나눠주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게 되면 그 나라, 그 개인, 그 다음에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뭘 줘야 돼요? 상속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나오는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업을 다 세워놓고 나면 상속세로 해서 다 빼앗아가고 나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쓰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의 이름이 존 와일리 앤 선즈예요. 그러니까 존 와일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교과서 회사를. 그러니까 잘 돌아가니까 또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주고 해서 지금 미국에 왔으면 그렇게 선즈가 붙은 그런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잘하니까 계속해서 가업으로 이어받으면서 그렇죠? 그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상속세로서 다 빼앗아가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인센티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소유권, 재산권, 상속권을 많이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들어서면서 왜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기업에 뭘 낮춰주고 있어요? 예. 법인세니 모든 걸 다 낮춰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있던 그런 공장들 다 미국에 들어와서 세금이 싸니까 다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니까 나라가 저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3% 4% 경제 발전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조이고 기업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이면 조일수록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경제발전 이루기는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되는가? 이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꺾여서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면 마이너스 1%, 2%, 3%에서 계속 내려가면 그럼 망하는 거지 어떻게 안 망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득이 계속 줄면은 망하는 거지 어떻게 안 망해요? 왜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의 걸 빼앗아서 남이 좀 먹여주는 거. 그렇죠? 이걸 다 지금 돌아섰어요. 젊은 사람이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60인데 62 이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겪으면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대퉁대퉁 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요람부터 무덤까지 대통령이 다 이렇게 먹여서 다 끝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공짜만 말하는 거야. 다 무상만 말하는 겁니다. 무상. 여러분, 이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이 병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가 흥할 수 없다는 거.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이제 잠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 잠언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무상복지 바라고 공짜 바라는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아예 바꾸면 됩니다. 너 게으른 자여,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도 없고 지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오 대한민국 국민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이 무상복지만 바라고 있으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과 궁핍이 순식간에 와서 너를 멸망으로 집어넣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노라.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무상복지만 바라는 거예요. 무상복지. 아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복지 바라고 이 인기 영합주의 이 정책 여기 이거 통해서 무언가 누군가 날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는 자들아, 그렇죠?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손 놓고 남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런 이 무상복지 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아니라 차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이후 근대 시민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삽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네덜란드, 뭐 스위스 등등 해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고, 전체주의 사상, 뭐 무료 배금 나눠주고 공동으로 하고 이런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는 다 못 살아요. 소련, 중국, 북한, 이슬람 국가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미의 카톨릭 국가들, 이런 전체주의,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나라는 다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돼서 그 이래로 지금까지 어떠한 체제를 유지했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신상필벌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지금까지 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 다음 세대가 되면서부터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 거쳤던 그와 같은 그 혹독한 그런 시련, 역경 이런 걸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서부터 사사기 시대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외세 침입받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시 일어났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상복지, 그 다음에 인기 영합주의, 이런 모든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근대 시민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이루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을 하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지내고 일 안 하고 지내고 열심히 살지 않고 지내고 그렇죠. 무상 복지만 바라고 기독교인들 간에도 이거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